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의 설명과 같이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응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이라 하여도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큰 부담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어디에서도 사적으로 행동하거나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 믿음의 증인들이 나와 늘 함께 하기에 공적인 자세로 바르고 정돈된 질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설명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불편함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의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스스로 감지해야 합니다. 이는 본문 1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다는 것은 자신의 미련한 판단과 자신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의 문제가 나의 것이 아닌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만들어가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하는 믿음과 인내의 경주입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처럼 쉽지 않은 이 믿음과 인내의 경주를 위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된 십자가를 참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우리가 걷게 되는 길이 이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도 참된 기쁨과 참된 영광을 위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무게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쉽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욕심의 짐은 내려놓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기쁨과 안도감이 우리를 깊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서 우리의 영광과 그 위로는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을 앞당겨 누리게 되며 장차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소망이 그 사람을 그 신자를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입니다.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큰 은혜의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일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의 훈계와 책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그 징계와 꾸지람에 쉽게 낙심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자녀는 부모의 훈계와 책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애정임을 알고 이를 바르게 해석합니다. 성숙한 부부의 모습은 서로를 향한 강한 신뢰이자 믿음, 그리고 폭넓은 서로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쉽게 또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뜻을 헤아려 감사히 여기고 함께하는 모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세례는 성도와 예수님과의 혼인잔치를 의미합니다. 세례와 입교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위대합니다. 좋은 부모가 어린 아이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그 아이를 망가뜨리지 않듯이 우리의 좋은 부모이시자 좋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와 적당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 안에는 친절이라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친절 그 자체가 사랑과 동의어가 될 순 없습니다. 막연한 친절은 그 대상에게 근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을 파괴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미움은 무관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문의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피상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대한 관심은 우리를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이나 환경이 주는 징계와 채찍질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징계와 채찍질이 인생을 사다가 만나게 되는 큰일과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신자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이자 채찍질, 즉 훈련의 여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기쁘고 행복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만 그 인생이 담고 있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교육, 훈련을 받으며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 성숙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시는 상황을,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응성만 부리며 자라는 자녀는 사생자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적자, 즉 친아들은 징계와 훈련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본문 7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단순한 친절을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 자신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생각해 주시기에 주시는 훈련이시자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큰 사랑 중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10절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주는 부모 역시 인간이고 연약하기에 그 사랑의 방향이 자기의 뜻, 즉 부모 자신의 뜻에 맞추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강요하고 가르쳤다 하여도 어느 순간 자녀는 울부짖으며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언제 그거 필요하다고 했나요? 그거는 어머니가 필요를 위해 나에게 그렇게 강요했던 것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근원적 필요와 현세와 내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어느 존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방향이 어긋난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같이 서로에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자신을 놀라운 은혜이자 참 만족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의 참된 갈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에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고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유익을 만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증표이자 보이는 증거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본문인 11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지어진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담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떠한 특성을 갖추기까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결코 그치지 또 포기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가족이자 자녀로 여겨주시는 극진한 대접이 됩니다. 위대한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대하는 태도는 진지합니다. 그 작품 속 그림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다면 그 그림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문질러지고 긁히고 다시 그려지는 동안 그림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이 대충 그려지는 스케치이길 바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덜 영광스럽고 덜 힘겨운 것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당장의 고통을 피하려는 인간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마시고 또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미련한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버리고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넓고 깊은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의와 평강의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2절, 13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우리의 부족한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부족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어 우리를 그 처음 만드신 의도와 합당한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인생이라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와 스스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그 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곧은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참되고 의미 있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밝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영광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할 일을 함께 바라보고 이를 기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믿음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연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임을 깊이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우리에게 당장은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 하여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굳건히 주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 결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